예, 감사합니다. 꼭 소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북과 피아노가 만나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난 앞에서 퍽퍽 그러기를 뭔 소리인 줄 알았더만 보니까 그 북소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심호하시는 김재홍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를 보시는 우리 안계현 목사님도 실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역시 사회는 실버 목사님이 사회를 보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동서울 합창단 실버 합창단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안 목사님 눈에는 소녀처럼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소녀처럼 안 보이고 꽃다운 처녀처럼 보였는데 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할까 했더니만 안 목사님이 소녀처럼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유치부 합창단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버 캠프에 함께 하시면서 또 너무 밝고 또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버 캠프에 보니까 복음반에 참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복음반을 여러 반을 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복음 1반, 2반, 3반, 또 재복음반. 근데 방마다 이렇게 복음반에 가득히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의 권유를 받고 또 아니면 손자, 손녀의 권유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쯤 되면은 아니 이렇게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여기를 왜 오라고 한 거야? 하고 마음에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대덕산을 내려가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내려가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마음에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기까지 이 자리로 모시기까지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나 가족분들은 정말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던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부분인지 압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이 쇠양간에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꿈인지 생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쇠향회를 오시고 쇠향간에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믿기질 않는 거예요. 크, 아버지가 쇠향간을 오시다니.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꼭 구원을 받고 내려가십시오. 안 그러면 자식들 마음에, 손자, 손녀들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구원 못 받고 내려가시면, 그냥 내려가시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소원한 반지 꿈인지 생신지 안 믿길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오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냥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오시나. 그냥 혼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아니 너 하나님 안 믿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안 돼? 아, 예,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때로 큰 어려움,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예,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산을 던져 바다 위에 들려 바다 위에 던져오도 그대로 된다는 것처럼 아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구나. 아 이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야 내 마음에 가장 큰 산으로 남아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말 안 듣고 이제 이 길로 와버렸다고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의 존처럼 그 마음의 한을 풀 수도 없고 또 전도를 해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명절날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쇠향회를 한번 갑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안 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가시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아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가서 형편을 보니까 형편은 전혀 산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요동을 낳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있었으니까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마음에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안 되면 실망스러워야죠. 근데 제 마음에 실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소망이 되는 것이 1월 1일 날 방무사님께서 이제 신년 새벽에 그때는 대학생 수련회가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또 하늘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깜깜한 하늘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고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형편은 정말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갔는데 왜 안 되지? 형편은 왜 안 바뀌지? 아버지의 마음은 왜 안 바뀌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면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이번엔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님을 초청하자고 전화를 해서 아버님 수양회 한번 가시죠. 그리고 웬만하면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줄 텐데 집안에 아들도 낳아줬겠다. 그런데도 요동질 않으시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아버님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왔다 가시는데 어떻게 아버님만 안 오십니까? 뭐 그럴까? 저희 아버지는 안 와보셨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다 왔다 갔는데 아버님만 안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 어떻게 자식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럼 내가 수양회를 가면 뭐 점수에 보탬이 되나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 아버님 되지요. 되고 말고요. 그 말에 순간 저희 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수양회를 한번 가주면 자식 가는 길에 이게 보탬이 된단 말이지. 그래 부모 마음에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순간 마음이 그럼 어떻게 가면 되노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바뀌신 거죠. 그러고는 수양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 울산교회 부탁을 해서 수양회를 오시게 됐는데 수양회를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 꿈만 같아서 제가 그날 수양회를 일찍 수양관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수양관에서 아버지를 뵙다니 너무 꿈만 같고 믿기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수양관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오셔가지고 도착만 해도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저희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자식 가는 길에 보탬이 된다 해서 왔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식이 하도 가작해가지고 앉아있는 분 그놈의 손자가 가작가작해가 어쩔 수 없이 와 앉아있는 분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놈이 가작하는데 그래도 이놈 말 안 들어도 되겠나 억지로 와 앉아있는 분 손녀가 가작해가지고 또 와서 앉아있는 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작해서 앉아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셨지만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제가 멀찍이 있어 다른 분하고 상담하고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잘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보니까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귀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왔다 가면 점수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막 그 목적으로 왔지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마음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개인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둘째 날 또 상담을 하는데 중간에 상담하다 말고 이 나이에 길을 바꾸란 말입니까? 하면서 일어나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대덕산을 내려가면은 내가 이제 점수의 보탬이 된다 해가지고 왔다가 내려가서 다시는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시면은 다시는 안 오실 것 같고 다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들으시고 상담을 해도 상담하는 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되고 제 마음에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구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수요일 날 새벽이 됐는데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나님 자꾸 제 마음에 너 아버지에게 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라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새벽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동안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표현을 했어요. 한 번도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아버지에게 잘 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안 온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는데 그날은 새벽에 일찍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외로이 살아오셨으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북한의 모든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평생 외로이 살았는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압니다. 아버지 소원이 다른 것 아니고 그냥 아들, 손자, 며느리, 오손도손 사는 건데 평생 외로이 살아왔으니까 자식 가까이에 두고 아들, 손자, 며느리, 오손도손 사는 그 소원을 이제 못 들어 제가 이 복음의 길을 와버렸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저도 이 길을 오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외로이 살아온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도 신앙을 해도 되잖아. 꼭 복음 전도자의 길을 안 가도 신앙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교회를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도 살 수 있잖아. 제 마음에 참 갈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서 믿음의 길로 나서면서 저도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오게 됐거든요. 그 당시 제가 복음반을 맡았었는데 복음반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말씀 전하는 걸 처음으로 들으신 거죠. 아버지, 아버지도 보시다시피 여기 수백 명의 새로운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 중에는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구원을 받고 마음을 치료받고 내려갑니다. 저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해서 저도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저희 아버지 마음의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이 지가 좋아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 길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면서 그날 저희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처음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오해가 풀어지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마침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었는데 복음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아버지 마음의 오해가 풀어지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 수양회였는데 얼음물을 얼음을 깨고 얼음물에 세례식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세례식까지 가셨더라고요. 저는 간 줄 몰랐는데 세례도 받으시고 마지막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야, 그 박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가자. 네 결혼할 때 한번 뵙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인사 한번 드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박 목사님에게 뵈러 가서 이번에 수양회를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니까 박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아이고 김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이가 막아서 안 그랬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서 대본에 신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제 한동안 한참 지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 아내가 그래, 아버님이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차를 타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 아버님 요즘 교회 잘 나가세요? 그래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간다. 근데 제 아내가 대뜸 아버님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 참 구원 받으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참 좋죠. 보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간증해 보세요 하고 그 제 아내는 사모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제 간증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 아이고 노인분이 무슨 간증이 있겠나, 교회만 잘 나가시면 그것도 참 복이지라고 했는데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예 하면서 막 저희 아버지가 한참 길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생전 교회도 안 다녀보신 분이고 그걸 간증해보라 할 때 뭔 간증이 있겠나 싶었는데 한참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제 아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로워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인지 들려드릴까요?
네.
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간증을 쭉 하셨는데 그 간증이 참 재밌어요. 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한쪽 눈을 이제 실명당하셨기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당하셨고 또 남은 한쪽 눈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책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데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배우면서 이제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부지런하신데 가는 곳마다 빈트가 있으면 텃밭을 일궈가지고 부지런히 그렇게 이제 소일거리를 하셔요, 보면은. 근데 한 번은 산 밑에 밭을 일궈가지고 배추를 심었는데 산에 그 산달팽이들이, 민달팽이들이 와가지고 배추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아이, 그 달팽이들이 그 배추를 다 뜯어먹는데 그 달팽이 잡는 농약을 좀 달라고 하니까 농약사에 그 농약이 없답니다. 배추벌레를 잡는 농약은 있어도 달팽이를 잡는 농약은 없대요. 아니, 그래 농약사에서도 없는 약이 없다고 하는데 그놈의 달팽이를 어떻게 잡아요? 일일이 그걸 찍게 가지고 가서 잡는 수 말고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놈의 달팽이들이 와서 배추를 다 깔아먹는데 농약사에 가니까 약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이 달팽이를 퇴치를 한 거예요. 농약사에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터득을 하신 거예요. 달팽이 퇴치법을. 어떻게 해요? 산이니까 소나무가 있으니까 솔잎을 뜯어다가 밭 주변을 딱 깔아놓으니까 이 달팽이들이 못 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터득하신 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이제 터득을 하시고 그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은. 또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안 졸리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번에는 콩을 심어 놨는데, 콩을 심어 놓으니까 이 꽁들이 와가지고 콩밭에 콩을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꽁을 잡으려고 어떻게 잡았죠, 어르신들? 싸이나 놔가지고 꽁 잡았죠, 그죠? 그걸 또 구해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놨는지 이제 없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콩을 심어 놨더니만 꽁들이 와가지고 이 콩을 다 파먹는데 하나님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콩밭을 가니까 세상에 매가 나타나가지고 그 꽁을 잡은 거예요. 그놈의 꽁을, 콩밭에 콩을 파먹는 그 꽁을 잡아가지고 뜯어먹기 일보 직전이더래요. 가서 빼앗아 왔대요. 이런. 그리고 이제 꽁탕을 끓여 드시고, 그 다음에는 꽁들이 그 얼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밭에 가지 마라. 김종 목사 아버지 콩밭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매가 지키고 있다 해가지고 꽁들이 얼씬을 안 하더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꽁을 퇴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뭐 강원도 산골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울산에 울산대학교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데 도심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매가 나타나서 그렇게 꽁을 잡고 그런 광경은 강원도 산골에나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아무런 동네에 한 다섯 살 되는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저 지붕에 원숭이 있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얘야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어 고양이겠지 하니까 이 꼬마아이가 에이 할아버지 제가 원숭이 모르고 고양이 모를까요? 원숭이예요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지붕에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손이 있잖아요, 그죠? 온 그 동네 돌아다니면 옥상을 돌아다니면서 지붕에 뭘 널어놓고 저지리를 한 거예요. 뭘 덮어놔도 다 들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했답니다. 원숭이 잡아가라고. 119 대원들이 나와서 막 거물을 가지고 나오고 막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이쪽 옥상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못 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119 대원들이 못 잡은 원숭이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잡아요,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렇죠? 아이, 근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원숭이 잡아놨으니까 가져가슈 하니까, 119 대원들이 전부 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 잡으려고 못 잡은 원숭이를 할아버지가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압니까? 길이 없잖아요. 119 대원들도 못 잡는데 할아버지 그 원숭이, 날쌘 원숭이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만 기도하면은 그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맞아.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그래서 바나나를 구해와가지고 이 덫을 만들어가지고 원숭이를 생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 박수 치지 마십시오. 박수 치지. 왜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왜 이 교회는 아멘 안 하고 박수를 치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박수보다 아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아멘 할 줄 몰라서 그런 건데, 아니,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들 아멘 할 줄 알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 아멘보다 더 좋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수 위에 올라가서 박수 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고 왜 박수를 줘? 아멘보다 더 좋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곱하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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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힘드니까 박수로 대신하죠. 아, 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도우시는 걸 경험하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처음 와 오신 분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 자식들은,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걸 얼마나 소원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고 또 노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시면 온 가족이 마음에 평안해하고 기쁨을 소망을 누립니다.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꼭 구원을 받고 내려가십시오.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창세기 3장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상이 바로 사단의 사상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피하고 숨고 이러고 또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 죄의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네가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걸 왜 깨우쳐 주냐면은 야, 네가 네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려면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인간이 또 수고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냐면은 가죽옷을 예비해 놨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짧은 이 말씀 속에 많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를 했고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가죽옷을 예비하셨고 이들에게 지어 입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줘서 가죽옷을 줘서 인간이 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이 잘못되었을 때, 피조물인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해주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며 사단을 하나님이 멸할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냥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제 낙원의 삶은 하나님이 이 천국의 삶, 낙원의 삶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따라가면서 불행해졌고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질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삶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 1장의 삶을 가보면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가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2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1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모든 것이 다 죄진 삶이 창세기 1장의 삶인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다 죄진 창세기 1장과 같은 위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를 할 수 있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이 수많은 일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되어서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자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역시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절을 했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인의 수고와 가인의 노력과 가인의 열심과 가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인간의 손길이 가득히 묻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는 것이 가득한 그것이 이제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개입될수록 인간이 뭔가 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치마를 입는 이 일하고 가인이 수고해서 여름 땡볕에 수고해서 또 봄에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는데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는 것보다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예. 자, 그렇게 인간이 더 많이 수고하고 인간이 더 많이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더더욱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생각이 하나 들어와 있냐면은 옛날 어른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물 한 그릇 떠놓고라도 빌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빌지요. 왜요? 예?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천지 신명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뭔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인간이 간절히 빌고 열심히 뭘 하는 여기에 인간이 기대를 두는 거예요. 자, 그게 역시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단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먼저 만들어서 옆에서 좀 도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인간이 조금도 수고할 것이 없고 인간이 조금도 도울 것이 없는 그 위치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죄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화과 나무를 벌려고 치마를 입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수고해서 소산을 얻는 것도 원치 않고 어디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창세기 1장과 같은 위치, 인간이 조금도 수고할 것이 없고 조금도 노력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이 세계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예비하고 자기 수고한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껏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정성을 쏟고 땀을 흘려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땅의 소산을 하나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고 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사는 가인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인간의 수고가 다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이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았다고요? 인간의 수고가 다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되어진 창세기 1장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면은 인간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말고 인간의 수고가 온전히 제하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는, 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약해서 제가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1장으로 가서 1장의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가 제하여지고 인간의 노력이 제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걸 선으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을 따야죠. 그걸 엮어야죠. 그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밭 갈고 거름 주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땅에는 가시 원근기가 나니까 그걸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자 그래서 땅의 소산을 얻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수고가 많이 들어갔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는 것 치마를 입는 것보다 인간의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갔고 인간의 열심이 더 많이 들어갔고 인간이 더 많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의 소산을 하나님은 아예 거절했다는 거예요.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인간이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인간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인간이 더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가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땅의 소산을 그 식물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거절하셨느냐?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 마음을 이사야 성경 1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나타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하노라.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 예물을 들고 나올 때 다시 말해서 신앙을 할 때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노라.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는 그 마음을 이사야 성경 1장에서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다고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 성경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타내 놓은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그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이 뭔가 한 것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치마를 해 입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까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이 수고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가 자기 허물을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아니요. 결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걸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한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수고한 거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인간이 더 많이 수고하고 인간이 죄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더 선하게 해서 노력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많은 분들 마음에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인간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 막 죄질 그냥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을 찾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근본 우리 인간 마음 중심에는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구걸을 하러 온 거지에게 자 뭔가를 도움을 줬을 때 선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죠?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중심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으냐. 자, 거지가 그 다음날도 또 오고 그 다음날도 또 오고 그 다음날도 계속 오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압니까? 아니, 이놈의 거지가 왜 맨날 우리 집만 오는 거야? 딴 집으로 좀 가지. 그런 마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겉으로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 가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그만 반지처럼 도그만 반지를 금방 사면은 금반지처럼 반짝반짝 빛나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집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벗겨집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선도, 인간의 의도 도그만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은 뭘로 드러나느냐? 악한 걸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란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볼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상관없이 자기 보기 좋은 걸로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사회를 보신 안계은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죠? 예. 이 안계은 목사님은요, 혹시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비밀인데 오늘 폭로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한계 목사님은 회를 좋아하셔요, 회를. 근데 그게 뭔 비밀이고 뭔 폭로를 하겠어요? 그 회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나 이게 중요해요.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회를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안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회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회를 좋아하느냐. 어떤 형제가 수족관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수족관. 수족관을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MBC 방송국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커다란 비단 잉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수족관 하는 분들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져가라고. 왜 연못에 잉어, 커다란 잉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형제가 그걸 계속 파다가 싸게 파는 거예요. 그 수족관에 이제 가면은 수족관 한 집에 가면 온 수족관에 커다란 잉어를 놓고 싸게 막 파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만 세상에 그걸 가져가서 회 떠가지고 드신 거예요. 아니, 저는 회를 아무리 좋아해도 수족관에 있는, 물론 연못에서 키운 거겠지만은, 그런 잉어까지 회를 해가지고 먹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수족관에 잉어 잡아다가 회 드신 분 보셨어요? 예, 그게 누구라고요? 내일 사회를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의 비밀을 또 폭로해가지고 또 반격이 올지, 안 목사님은 인자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분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안 목사님을 대접하려면은 뭘 대접하면 좋을까요? 아,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보면은. 그래서 손님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차려놓으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차려놓으면 안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드리는 게 그분 중심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뭘 원하는가, 뭘 기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가 사돈을 맺었는데 바닷가에 집안하고 산골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돈을 맺고 나면 사돈 집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산골에 사는 분이 있고 바닷가에 사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산골에 있는 사돈 댁에 방문을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이고, 산골에 가면은 산나물을 실컷 먹고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사돈이 어려운 관계인데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산골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이 흔해 빠진 산나물을 가지고 대접해서 되겠나? 뭔 귀한 것을 내놔야 될 텐데 하고 산골에서 귀한 게 뭘까요? 생선인 거예요, 생선. 그럼 옛날 산골에 무슨 싱싱한 생선이 있어요? 짜디짠 그 강고등어. 요즘 강고등어하고 달라요. 짜디짠 강고등어. 그 다음에 또요? 간 칼치. 그 이 장아찌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탁 대접을 한 거예요. 산나물 실컷 먹으러 갔더니만 강고등어와 강칼치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서는 먹지도 않는 그런 냄새나는 생선만 잔뜩 대접받고 온 거예요. 반대로 산골 사돈이 바닷가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집안에. 어떤 마음을 기대가, 어떤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야, 그 바닷가에 가면 싱싱한 생선을 실컷 먹고 오겠구나. 웬걸 가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바닷가에 귀한 게 뭘까요? 산나물. 바닷가에 무슨 싱싱한 산나물이 있겠어요?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반찬에는 산나물을 내놓는 거예요. 잘 대접했죠? 하나님을 섬겨도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요. 자기가 볼 때 귀한 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건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창세기 몇 장? 1장. 창세기 1장의 3. 인간이 수고한 것이 없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도 어떻게 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를 써서 받는 구원 말고 인간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수고에 의해서 인간이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수고한 것에 의해서 그 수고한 공로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A에서 기사를 부릅니까? A에서 기사를 부르죠. 요즘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세계 최고의 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좋은 제품만 만들 뿐만 아니라 A에서도 철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뭐만 하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시오 하고 하면 되죠? 예. 그럼 혹시 여러분 고쳐봤습니까? 예, 고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와서 뭘 확인합니까?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전화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예, 잘 고쳐서 고맙습니다 하죠? 근데 만약에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게 아니요 하고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기사가 흘레벌떡 다시 뛰어와요. 아니 고객님 뭐 때문에 만족을 못하십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가 불편하십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하고 달려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비스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AS를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지만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AS 기사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없도록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조금도 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간이 수고할 것이 없도록 인간이 조금도 노력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A에서 기사가 왔을 때 기사한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TV가 고쳐지리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냉장고가 고쳐지니까 물어요? 그리고 집에서 도라이바 찾아내고 뭐 공구 찾아내가지고 옆에서 도우려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기사 양반이 차가 막혀 늦으니까 내가 좀 나사라도 풀어놔야 되겠다. 우리 부친님들 왕년에 내가 좀 뭐 좀 고쳐봤는데 내가 다 풀어가 열어놓으면 기사가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할까요? 아니 이걸 왜 손을 댔냐고. 이거 함부로 이거 그렇게 열고 건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데 거기에 인간이 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도 제하여지고 인간의 열심도 제하여지고 인간의 것이 다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 그걸 단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4장인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인간이 아무런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뭘 믿으라고 하냐면은 의롭다고 하시는, 의롭게 해주시는, 인간이 수고한 것이 없어도, 인간이 잘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지, 인간이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아니하신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제한 지으려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율법 따라 살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항상 악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 말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내가 의로운가 하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지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게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뒤에 와서는 구절에 와서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할 때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1장으로 갔을 때 인간의 수고가 다 제하여지고 인간의 열심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창세기 1장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을 때 악한 거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인이 땀을 흘려서 농산을 지어서 소산을 얻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노아가 일한 것이 있으면, 이 노아가 수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인간이 더 선하게 살고 더 양심적으로 살고 더 착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도 악한 거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한 것은 노아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그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뭘 수고해서 인간이 뭘 노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노아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인간이 수고할 것이 없도록, 인간이 노력할 것이 없도록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3장, 4장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2장으로,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걸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모든 걸 예비해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예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지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비를 하죠. 그렇죠? 아이를 출산하려고 할 때 옛날에 여기 이제 우리 노인분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도 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엄마가 다 해놓죠. 아이가 뱃속에서 걱정할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텐데 입을 옷이라도 준비해놓고 뭐라도 좀 준비를 해놔야 안 되겠나 그럴까요?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놨죠. 모든 걸 예비해놓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똑같이 우리 인간이 조금도 수고할 것이 없고 조금도 노력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가 할 것이 없도록 내가 다 이루어 놨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재해지는 그 위치, 인간이 수고할 것도 없고 인간이 노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믿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도 예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에서도 모든 게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노아가 어떤 삶을 사느냐. 자,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처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일학교 찬송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오늘 실버드리니까 할아버지가, 노아가 할아버지였는데 이 늙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임해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노아가 봤을 때 끝날이 이른 것처럼 보였느냐? 그렇게 아직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의 삶을 산 것도 하나님이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으니 하니까, 어디 보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직 내가 볼 때는 끝날이 이른 것 같지 않은데요. 자기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늙은 노아에게, 노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을 살아온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니까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자. 끝날이 이런 것처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날이 이르렀다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는 자를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걸 다 예비해놨어요. 구원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고 삶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고 더 많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더 많이 수고하니까 이제 그때 조금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을 때 피조물인 인간은 더 이상 수고할 것이 없고 노력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모든 것이 재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재해지고 인간의 수고도 다 재해진 창세기 1장에 가서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구원받는데도 내 노력이나 수고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해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도 내 어떤 수고도 노력도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 창세기 1장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